담임 목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또 소개해 주시기도 해서 담임 목사님도 저처럼 이렇게 성도였다가 또 직장인 하셨다가 이렇게 목회하시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시기는 늦었지만 저도 되게 사별금 입법 막는 활동을 하다가 교회를 돌면서 말씀으로 또이 차별금지법 관련한 강연을 하다가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또 신학교를 가고 또 졸업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또 목회를 못 하시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지만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섬겨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비슷한 길을 먼저 우리 도 목사님께서 걸으셨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이렇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보통 이렇게 수요예배 서울에 하시는 데가 적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귀한 찬양하시고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또 제가 마지막에 해 주실 뭐이 유튜브 소개도 해 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셔서 제 강의도 좀 줄여 주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혹시 PPT를 보면은 이 성경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그 서울의 퀴어 축제 이제 차별금지법 막는 우리 서울시의회 앞에 집회에 와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집회에 오셨으면 이제 짧은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그 집회에 전문위원장 갑자기 10여 년 전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뭐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여기 가까운 곳에서 2015년인가 14년에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저만 갔어요. 다른 분들은 안 가시고 오신 김에 전문위원장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짜장면 하나 얻어먹고 할수 없이 맡은 것이 퀴어 축제 전문위원장이었고 그때 뭐 법률가가 저뿐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반대 논리 또는 반대 여러 가지 성명서 이런 것들을 계속 섬겨오다 보니까 한 10여 년 됐고 또 이렇게 보통은 이제 6, 7월에 큰 집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이제 새 국회에서 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원래 6, 7월에도 퀴어 반대대회가 크게 열리는데 봄에 한번 크게 열은 거예요. 그래서 몇명 오시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5만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예상 규모보다 두 배나 더 나와주셔서 그중에 여러분이 계속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차별금지법 막는 논리를 좀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주의해서 들을 때 어떠한 거짓 주장들을 어떻게 성경적 진리로 극복할 것인가. 하고요. 대한민국은 이 법을 막는데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어요. 아직 위험하지만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성공하고 있는 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 교회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대한민국처럼 이것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아온 나라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현재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큰 도전을 주고 있고 저희가 꼭 성공해서 해외에도 돕는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별금지법 이제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 강좌가 다음 이제 장 넘겨주시면 강좌가 한 200여 개 돼요. 그런데 틈나는 대로 이렇게 전 분야를 건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거기 듣다 보면 좀 제목을 보고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꾸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도 권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좀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교회 안팎을 설득시키는 논리는 지금 우리를 본문을 마태복음 7장 15절로 잡았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특별히 주목할, 주의할 게 거짓 선지자다. 이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 끝날 때까지 계속 뭘 가르치시냐면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거짓 선지자라는 게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인 진리를 가리키지 않고 거짓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예언했는데 예언이 틀렸다, 예언이 맞지 않았다, 이런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해라. 겉은 양처럼 보인다. 양. 응? 그런데 속은 우리를 노략질한다라는 표현이 약탈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이제 하도 강아지를 반려견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늑대나 또 개나 이게 종이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늑대처럼 생긴 강아지, 뭐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길들여지지 않은 늑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을 또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은 굉장히 잔인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늑대 이러면 그리고 늑대가 굉장히 영리해서 인간이 약한 데를 쳐요. 그러니까 그때 이때 늑대는 반려견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히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라. 양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양의 이렇게 탈 이래가지고 몸은 갠데 양탈만 쓴 게 아니에요. 전부 양처럼 보이는데 속을 잘 봐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노략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노략질한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이런 뜻이죠. 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라, 속지 마라, 경계하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을 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보려고 하느냐. 차별금지라는 말이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차별금지 이렇게 검색하면 세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불의한 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점에서 차별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차별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유대인 이방인에다 거기다가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때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자유인이나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노예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야고보서에 이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아주 명확한 명령이 나옵니다. 교회에 부자가 들어온다고 잘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온다고 홀대하고 이러지 말라,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반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차별을 하자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움찔하잖아요. 차별금지 반대하는데. 근데 차별금지 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 눈이 흔들리고 답변을 잘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주 단호하게 성경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근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을 반대한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 반대가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자유인, 종,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민족 간에 차별하지 말고, 자유인, 종, 신분 간에 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라. 사회적인 지위와 상태를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남녀도 차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 금지는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차별 금지.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성전환을 정당화하고 반대 못하게 하는 법인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람과 구별되는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 행위는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죄인지 의인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정결한지 더러운 것인지, 이게 나눠요. 정의인지 불의인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다 죄인이고, 유대인, 로마인 차별 없이 다 믿음으로 구원할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죄가 아닌 그 지금 무죄함과 의로움과 불의함과 정당함과 부당함과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과 정결함과 더러운 것을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면해서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차별해요. 요때 행동을 구별하는 것, 요거를 차별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요때는 의식적으로 좀 구별해서 구별이라고 하고, 특별히 행위에 대하여는 분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우리는 분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뭘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 행위같이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 죄를 구별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건 죄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죄를 반대하는 것, 자,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고 성전환 행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옳다고 하면서 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 행위하는 사람과 성전환 행위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잖아요. 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래요? 좋은 말을 하지, 고운 말 하지, 어때요? 요 말이 이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말을 하지 말라, 요 말에 놀라운 독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어떤 건 나쁘고 어떤 것은 유익해요. 고통을 주는데 왜 유익하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금지되는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명예훼손은 이제 사실을 여러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사회적인 신임과 평가를 저해시키는. 이제 인간은 아주 악해서요, 남의 이 흠집을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굉장히 즐거움을 느낀다고 잠언에 돼 있어요. 남의 험담을 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아주 그냥 쾌감을 느껴요, 그럴 때. 어? 미운 사람 이렇게 긁는 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험담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뭐 험담이 죄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남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도 맛있어도 이렇게 험담을 가능한 자제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험담은 죄가 아니지만 그 지금 저 사람 저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이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가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쏙딱쏙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토커티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꼭 비밀로 해 이런 다음에 너와 나하고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할수록 비밀이 지켜지나요? 이건 이 비밀이 절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알아가지고 저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팍 번진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기사 쓸 거다. 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 어? 여러 사람 비밀이다. 이러면 이 사람 특정 욕심 때문에 에? 이게 이? 이렇게 비보도 약속을 버리고 확확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비보도 약속을 가능한 믿지 마셔요. 근데 어쨌든 많이 여러 사람한테 전달될 가능성을 알면서 전한다 그러면 명예훼손이에요. 이 사람한테 전하면 약속 지킨다고 이야기했지만 안 지킬 걸 알고서 슬쩍 전한다 그건 굉장히 지능적인 명예훼손이에요. 그런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하는 것도 안 돼요. 뭐 이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이 때문에 헌법에 세상 사람들도 인격은 존엄하다고 그래서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존엄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찬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격이 존엄하다, 인격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데 이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욕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아주 욕설이라고 그래요. 욕설. 사람을 막 물 쓰레기에 비유한다든지 무슨 동물에 예? 어린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러면 욕설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욕설하면 이거 모욕죄예요. 이렇게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하면 정신적 고통을 주니까 사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은 형사로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정신적 고통 다 안 줘야 되냐?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특별히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과 혼을 찔러요. 영과 혼을 하나님 말씀이 찌른다 그러는데 아! 아파해야 돼요? 아, 하나도 안 아픈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혼을 찌를 때 아파요! 이렇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찌르고 양심을 찌를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찔러서 영혼에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범죄자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와 거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해서 우리에게 마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래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심령이 깨어진다는 이 깨어짐의 고통을 주어서라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로 인간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돌아서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 앞에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프게 돌아서야 돼요. 이걸 통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통회입니다. 구원이 이 통회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죄악에 쩔어 살다가 회개 과정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죄악된 과거의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하나도 없이, 나는 회개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즐겁게 회개했어, 이러면 어때요? 이거 거짓.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원래 회개 후에 구원은 기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막 몇 날 며칠 이 죄악된 삶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통회를 돕는 사역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고통 일척해 주지 말라 그러면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이 서로 의견을 나눌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아주 믿었던 사람인데 생각이 다르다. 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실제로 이제 아주 사랑하는 사이나 또는 정말 결혼한 부부 사이인데 의견이 다르다. 특히 자녀 양육 방법에 견해가 다르다. 어느 교회를 섬길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 이러면 엄청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생각이 달라서 고통을 느끼는데 어떻게 좀 한번 법정 가서 고소고발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는 정신적 고통을 느껴도 참아야 되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건 어떤 의견이 다를 때 마음이 불편해도 절대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의견을 개진해서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고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소신을 믿음으로 얘기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신앙의 자유, 소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죠. 자, 사상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법이 정신적 고통 금지론에 있는 것이에요. 이 정신적 고통, 모든 정신적 고통을 금지시켜서 모든 아파하는 말을 그만하고 정신적으로 고운 말과 평온한 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요즘 전혀 아픈 말 하지 말고 칭찬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비성경적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을 많이 하셔요? 아니면 책망을 많이 하셔요? 여기 어떻게 성경 읽을 때 너 잘했다라는 말이 어디 보입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참 잘했다는 말을 잘하셔요? 아니면 이 둔한 애들아 날 모르겠냐 계속 책망하셔요? 책망하신다고요. 이렇게 되면 뭐 고운 말 쓰기 운동 들어가서 정신적 고통 금지하면 이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전해서 구원을 수단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동반하기 때문에 모든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라는 말은 사실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법이다. 그럼 정신적 고통은 뭐만 금지시키면 되냐? 명예훼손과 모욕만 금지시키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를 내세워서 죄를 정죄하는, 행동을 정죄하는 성경의 진리와 우리의 의견을 막고 있으니 이게 엄청나게 해로운 법이다, 독재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뭐를 뺏느냐, 우리의 자유를 뺏는데요. 아까 노력질 한다고 그랬죠? 일단 육체를 떠나서 정신적인 이 소중한 우리의 자유를 뺏어요. 네 가지 자유를 뺏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설득하고 이 법을 막기 위해서 동참하자고 할 때, 교회 성도들을 깨우려고 할 때 요 얘기를 꼭 해주세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혐오 표현으로 몰아서 정치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유로운 게 표현해야 할 자유를 뺏는다. 무슨 자유를 뺐냐?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신앙의 자유를 뺐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자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말할 신앙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럼 신앙 없는 사람은 안 뺏기네요? 아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 없는, 하나님 말씀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이성과 양심과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그거를 이성과 양심이 지지하는, 일반인들도 지지하는 그런 것을 일반 윤리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정직해야 되는 건 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인정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이성과 양심에 옳다고 하는 걸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 이거를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는 분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도 뺏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같이 막읍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여만섭 원장님 또 김지연 약사님도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의학과 약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동성애에 있는, 성전환에 있는 보건적인 해악을 그대로 말할, 자, 보건적인 해악을, 학문적인 진리를 그대로 말할 자요. 이거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면 또, 자, 학문의 자유요. 네. 이걸 학문의 자유도 뺏어요. 그런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뺏어요.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를 언론의 자유라고 그래요. 자, 네 가지를 뺏는 것이니까 결국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긍정만 하고 부정은 안 된다고 성속고통론을 내세워서 금지시키니, 왜 긍정만 되고 부정은 안 돼요? 자유민주 사회에서. 그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돼요. 이걸 뺏기면 동성애 독재사회, 성전환 독재법이에요. 이렇게. 독재라는 것이 뭐냐? 자유를 노략질하는 늑대의 모습이다. 자, 차별금지를 내세워서 아주 교묘한 정신적 고통금지론으로 성경을 말하는 듯 하면서 성경을 말하지 못하게 하니,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독재법이니까 막아야 되죠. 이러면 대부분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랑 같이 막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법을 막지만 이 법을 이제 보장, 이 법이 통과되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 번 들었지만 사회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가 모든 일터에서, 모든 교육기관에서, 모든 경제생활에서, 모든 문화적 영역과 국가행정에서 싹 금지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었는데 우리의 미래 세대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보건의학적 진실도 못 듣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도 못 듣고 자라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사회에서 성경 안 믿는 분들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굉장히 또 한편으로 이 전문직에 많아요. 돈, 변호사한테도 많고, 의사 중에도 많고, 선생님 중에도 많고, 사업가 중에서도 많고, 스타 중에서도 엄청 많아요.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못 듣는 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같은 선생님이나 저명한 사람들이 다 동성애 괜찮다고 하고 내 애인이야 이러면서 옆에 동성 커플을 계속 소개하고 이러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미혹을 당해요. 저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엄청난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전환 행위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호르몬을 먹고 또 위성기 수술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고통이 수반돼서 성전환 행위는 하시는 분은 수명이 굉장히 급감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호르몬도 자신이 남성이면 남성 호르몬 안 먹어도 되는데 남성인데 계속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은 이제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가슴이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여성 모습 비슷하게 바뀐다 그래요. 호르몬으로. 또 나 여성분인데 자기가 타고난 성이 아닌 남성 호르몬을 막 먹으면 김지연 나 여만서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모공이 열려서 여성인데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가슴이 낮아집니다. 겉으로 비슷해졌지만 이게 유전자가 안 바뀌기 때문에 호르몬을 중단시키는 순간 원래 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근데 타고난 성과 다른 호르몬을 과다 복용할 때 엄청난 몸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만으로도 해로운데 수술까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한민국은 잘 안 해주니까 저기 수술 잘한다는 태국 같은 데 가서 해요. 여기 태국 같은 데 가서 했던 윤모 하사가 수술하면 기능이 발휘될 줄 알았는데 기능이 발휘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작용을 약을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하신 분들이 엄청난 이 우울증에 빠져서 해롭습니다. 이런 해악들을 모른 채 막 성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부모가 걱정해서 반대하면 부모 몰래 데리고 가서 자유롭게 수술받게 하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돼가지고 시행되는 바람에 부모들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환의 유혹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동성애에도 이렇게 악마적인 쾌락이 동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게 좋고 경험한다면 즉시 이렇게 중단하시기를 이렇게 권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정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로운 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 확 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혼인율도 급감하고 사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롭게 됩니다. 지금 가끔 여러분 이제 여행 가시면은 해외에 보면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동성 커플이 식사도 하고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차별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상한 눈빛으로 보내면 또 고소당하니까 속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표정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내잖아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뭐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혹시 형제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도와주고 이래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나 성전환자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미혹된 논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만 죄예요. 왜 나머지는 안 건드리고 동성애와 성전환만 갖고 그래요. 이런 논리도 있고 형제가 그 습관을 쉽게 못 끊는데 동성애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분 어떻게 되라고 자꾸 그런 얘기 하셔요. 정죄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자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예배를 못 오게 하거나 왕따를 놓거나 이러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환대하고 또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 성전환이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고 하는 것은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에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가르치실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음행하던 현장에 여인을 체포해서 데려와서,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계속 다그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성전 바닥에 뭐를, 마당에 뭘 쓰고 계셨어요. 뭘 쓰고 계셨는지 궁금하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뭐를 쓰셨을까? 궁금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한마디 딱 하니까, 왜냐하면 진정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 말 앞에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딱 한 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성령께서 양심에 찔리게 해서 다 떠나가게 했어요. 돈을 들었다가. 그러고 나서 여인에게 얘기하죠.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음행으로 온 여인을. 그런데 가서 뭐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죄를? 음행죄를. 자, 음행한 여인 앞에서 정식으로 고통스럽지만 음행은 죄니라 여인아.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음행죄 범하지 말라. 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하는 것이 정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죄악의 습관이 있는 형제에게 그것은 죄야. 그러니 돌아서길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논리들을, 우리가 좀 미혹하는 논리들은 좀 극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자가 있다 이런 건데,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유전자. 이게 유전자 논쟁이 이제 유전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죄를 묻죠? 이런 말이 93년도에 해머라는 거짓 과학자가 사이언스지라는 큰 권위 있는 학술지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러고부터 2005년 번복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유전자 논쟁이 전 세계를 덮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유전적으로 원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왜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때 전 세계 선진국 교회들이 다 동성애를 정죄하는 입장을 일부 자유주의 교회들이 다 바꿉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머한테 당신 주장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해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더니 갑자기 머리 긁으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논문 틀렸습니다. 이랬어요. 자, 유전자 논쟁이 있다는 최초의 주장자가 번복했는데, 요 번복한 거는 사이언스지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디 구석진데 하나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유전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유전자 논쟁이 하도 심하니까 한번 거짓이 휩쓸고 가면 뒤이어 진리가 나와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양심껏 조사를 해서 이제 컴퓨터가 발상돼가지고 유전자를 슈퍼컴퓨터가 짧은 시간 안에 검색하는 기술을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가나 교수 쪽에서 무려 4, 5만 명, 48만 명, 6만 명 뒤져서 거의 50만 명을 뒤졌는데 유전자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 논쟁에 대해서 승부를 내야 돼요. 있다 없다 논쟁이 아직 모르겠는데요가 아니에요. 50만 명을 슈퍼컴퓨터가 뒤졌는데 유전자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유전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악마의 입증이라고 그래요. 없다는 것은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없다는 걸 보통은 어떻게 입증하냐? 과학자들은 이렇게 입증합니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정확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사들을 보면 50만 명의 유전자를 검색했으나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자, 50만 명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이. 더 이상 조사를 이제 안 할 겁니다, 아마. 50만 명이 안 나오면 없는 것이에요. 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동성애자는 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전시킬 방법은 없어요. 응? 유전시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전자 만들어 놓고 쥐 이런 하나님 성품상 이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상 안 된다. 자, 이제 유전자 논쟁에 대해서도 대략 좀 반박할 걸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실은 위협적인 논리가 이끌리는 감정을 바꿀 수가 없다. 이 이끌리는 게 불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성혼 소송 때문에 이용희 교수님이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동성혼 소송 제기됐다고 그래서 그 무렵 이제 이용희 교수님이 제 책을 쓰고 온 거를 노동법 관련한 책을 보고 자기 간사님들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 갔더니 거기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동성애자는 유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보다 뭐 제가 깨어난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저도 2014년에 무지했어요. 무지. 근데 좀 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걱정이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송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주말에 쉬고 있는데 집에서 소송해줄 수 있냐고 그래요. 아유, 또 안 만나면 몰라도 교회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 만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한번 법정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쪽은 제가 평소에 노동법 사건에서 주로 이제 기업을 많이 대리했고 전 노동조합을 대리하던 분들이 민변 변호사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분야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 때문에 유명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변 출신 노동계 변호사들 이름이 50명이나 쭉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사람들 6명이 가가지고 저 사람들은 몇 년간 준비한 걸 막 쏟아내고 있었고 우리는 그냥 멍하니 얻어 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왜 이렇게 노동계를 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나중에 이제 이래 좀 살펴봤더니 거기가 이제 네오 막시즘이라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던 데는 정통 막시즘 저쪽은 네오 막시즘 그래서 그 이제 기본이 고통은 다른 거 동일했어요. 근데 거의 법정에서 김조광수라는 영화 커플의 감독이 막 이제 증언을 해요. 두 분이 나와서 그러면서 저도 카톨릭이고요. 하나님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게 동성애만 끌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바꿔달라요 그랬는데 바꿔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런 성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고 저는 이 성향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두 분이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제 판사 표정을 보니까 막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나 위력적이면은 이제 서양에 이제 제가 동성애 반대 운동 하신 분들 돌아다녀 봤더니 거기 복음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서 갑자기 젊은 세대 중에 동성애 이렇게 그거를 자기들이 습관에 가진 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성경이 하나님이고 이러시는데 뭐 그랬더니 똑같은 논리로 아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줘야지. 날 자꾸 정죄하면 어떡해. 교회가 여기뿐이야. 옆에 교회는 동성애자 괜찮다 그러는데 좀 마음 편한 교회로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니까 어때요? 그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부모가 설득을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을 편하게 해주자고 교회를 확 옮겨버리는 목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장로 권사님 가정이 서양에는 엄청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여러분 가까운 중에 혹시 이런 친구 있으면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주장에 대하여 이게 절반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주장을 할 때 그분이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굉장히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고양돼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한테 성경의 말씀을 막 그대로 들이대면 이게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이제 진리가 있어요. 하루 종일 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좀 이렇게 진정이 돼요. 네? 감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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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지성은 이렇게 가는데 감정은 이래요. 그래서 감정은 이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게 가라앉은 다음에 진리를 말할 때는 눈을 보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영혼에 들어가게.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데 글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항상 이렇게 눈을 보고 영혼이 들어가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이 감정은 기도해도 잘 안 바뀌어요. 감정이 기도해도 의지로 관계없이 우리에게 뭘 하고 싶어하는 이 이끌림과 감정이 이제 솟아오르는 것은 누구나다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의지가 잘 통제가 이렇게 발생 자체는 통제가 안 됩니다. 마귀가 갑자기 악한 생각을 훅훅 넣어요. 사도들한테도 넣을 정도로 특히 예수님한테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얼마 있으면 부활절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마지막에 유혹할 정도로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안팎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감정을 유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쩔 수 없느냐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 이 말은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 만나시거든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눈을 보고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어 조영길 변호사한테 너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강사님이 그러시더라 어쩔 수 있다고 자기가 기대했던 답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정말 황당한 표정을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땐 1, 2 스트레이트로 또 한번 때려야 돼.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가 세상의 구호예요. 우리 사랑하는 뭐 누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잘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도둑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하고 다 하면 이 땅에서 갈 곳은 감옥이에요. 죽어서 갈 곳은 지옥이야. 자,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정을 잘 살펴 분별을 좀 해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러면 어때요? 또 한 번 때려야 됩니다. 안 하면 된다. 다음 따라 합니다.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뭐해? 그 시간에 등산해. 특히 뭐 정말 이끌려? 그럼 성경을 읽어. 읽으면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말이죠, 자유가 어디에 있냐? 감정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는 의지에 있습니다. 의지로 감정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린애들은 의지가 약해서 감정에게 자꾸 호소해서 무너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성숙은 의지가 앞서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네가 안 할 수 있어.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았어, 결심했어, 이제부터 안 할게 라고 굳게 결심하면 일평생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자주 무너집니다. 우리가 거룩의 의지를 갖고 있지만 거룩하게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거룩의 의지, 제한지려고 하는 이 의지를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이 천지 우주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 인류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사망의 고통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결심했어 이러고 나서 또 쓰러지고 결심해서 또 쓰러져도 다섯 번 쓰러지고 이러면 성령님이 야 너 안 되겠다, 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대요? 아니면은 우리가 100번 쓰러져도 그분은 안 떠나신대요? 그분은 안 떠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안 떠나신다는 그 진리를 굳게 잡으세요. 아 정말 민망해 진짜. 내가 면목이 없어요. 우리 어차피 다 면목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면목 있다는 사람은 그거는 교만한 자야. 다 면목 없어요. 면목 없어도 하나님 돌아가고 싶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단독해서 혹시 음행의 욕구에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오셔서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이제 돌아가자 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의지에서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정욕의 무서운 죄악의 영향력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욕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말이죠,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입을 때만 우리는 음행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정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절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음행죄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 땅 주님 사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눈을 보며 알려주세요. 복음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면 우리 정말 이 동성애의 정욕과 성전 안의 이 욕구에서 시달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악한 영의 지배에서 빼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복음의 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이 기도의 힘을 믿고 이 오래된 동성애와 성전 안의 습관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나오신 형제 자매들이 많다 적다 많다 있다 수없이 많습니다. 이를 알려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우시면 좋겠고 또 하나요.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할 가장 큰 영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며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행위자들을 이렇게 날 열거해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고린도에 왜 이 말씀을 하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에는 그럼 고린도에는 그럼 뭐가 음행과 남색과 탐색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를 가보시면 저는 이제 기회가 있어서 한번 고린도를 갔어요. 고린도 가면 지금도 가면은 고린도 유적이 남아 있어요. 고린도에 가면 크게 두 가지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또 이 시장통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는 지금의 막 뉴욕, 부산, 홍콩 같은 해상 무역 도시여서 어마어마한 돈과 인구가 있었던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뭐냐? 음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역대 고린도인 치면은 난봉꾼이라고 하는 게 상식이에요. 제 고린도 사람 같은 애 이러면 그냥 완전히 프리한 이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고린도엔 그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비너스 신전을 말해요. 비너스 신전에 전임 여사제가 전임 사역자 있죠. 고린도 교회 비너스 신전에 전임 사역자 있어요. 거의 다 여자예요. 몇 명이라고 알려져 있냐? 책을 보면 1,000명이래요. 그럼 전임 사역자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신도가 있는 거죠. 아폴로 신전도 있어요. 아폴로 신전의 전임 사역자들은 아폴로 신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아폴로 13호만 생각나잖아요. 아폴로 신은 태양 신인데 아폴로 신의 조각상을 보면 근육이 아니에요. 헤라클레스는 근육이잖아요. 아폴로 신은 근육이 없는데 몸매가 매끈한 엄청 예쁜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남자 태양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은 누가 섬기고 비너스 신전은 여자가 섬기고 아폴로 신전은 남자가 섬겨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배자들이 와야 재물을 받고 전임사제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해마다 매일 굉장히 예배적인 복장을 이렇게 이제 예배 행위가 뭐냐? 이제 제물을 드리고 찬양 부리고 기도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신전의 예배법은 전부 신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제물을 후하게 드릴수록 아주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제가 와요. 그래서 꼭 사제랑 여사제랑 동침이 하는 것이, 육체적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법이에요. 예배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이제 밤새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낮에는 자요, 아침엔.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짙게 하고 아주 관능적인, 매력적인 복장 있잖아요. 매력적인 복장이라는 건 뭐냐? 성적으로 매력적인 복장은 그게 노출이 너무 심하거나 노출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걸어갈 때마다 노출됐다가 안 됐다가 노출됐다가 안 됐다, 하드라드라한 옷 있잖아요. 하드라드라 이렇게 콜롬비아 영화사에 이렇게 딱 듣고 있는 여자 사제 있잖아요. 에? 그 옷이 원래 신전 여사제 복장이에요. 몸매를 군살 없이 한 다음에 시든 화장과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하들하들 이렇게 걷는 거예요. 무려 몇 명이? 1,000명이. 여사제, 또 아폴로 신전엔 잘생겼다는 남자 미동은 다 아폴로 신전 사제들이야. 꽃미남들은 전부 아폴로 신전 사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들하들한 옷을 입고 싹싹 걸으면서 시장통을 매일 돌아다닌 거, 이게 퍼레이드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퍼레이드를 하지만 원래 퍼레이드라는 게 이게 시장통에 예배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싹 행진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 마주치는 사람한테 윙크하면서 예배하러 오세요. 매일. 그러니 그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1,000명이 지나가는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면 뭔가 홀린 듯이 쭉 따라가서 밤새 음행으로 예배드리던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돈 벌어서 예배드리는 게 그들의 낙이에요. 남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비너스 신전에 여사제에 남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갑니다. 그러면 여성동성애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폴로 신전 갔다 왔다, 남자가 동성애로 예배 드리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수겁니다. 아폴로 신전에 갔다 왔다, 동성애자라는 뜻이에요. 아폴로적 행위를 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비너스 신, 아폴로 신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엄청 악한, 하나님이 가장 여기는 신이구나, 이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저는 뭐 아주 이제 오래된 그왜 란제리 브랜드가 비너스잖아요. 아폴로 신전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긴 음란 신인 걸 알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아폴로와 비너스가 좋은 신인처럼 가르치는 것,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동성애, 음행의 습관에 쩔어 있던 고린도에 당장 불심판을 내려도 합당한 곳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때요? 성령 받고, 거룩한 성령 받아서 동성애와 음행의 예배 습관을 끊고 거룩한 생활을 했는데,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에베소의 저 바다 건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담임 목사님 없이 아볼로 왔다 갔다가 베드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엄격한 감독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약간 목회적 감독이 느슨해지니까, 교회에 열심히 성도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한데 갑자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일하고 그러는데, 지나가던 여사제가 얼굴을 툭툭 치면서 보니까 옛날에 굉장히 예배를 자주 드렸던, 정 들었던 사제야. 오랜만이에요. 바쁘신가 봐요. 윙크하면서 예배하러 오세요. 그리고 하들하들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했군. 어 예정이 생각해서 자꾸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몰래 몰래 가서 음행하고 남색하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나타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탄이 계속 예배하면서도 죄를 즐길 수 있는 교활한 논리를 탁 심어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행위가 아니라며?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성전 안 해고 음행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런 얘기가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면서 공공연히 다시 음행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얘기를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사도 바울한테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미혹받지 말라. 회개 없이 동성애와 성전환 계속하면은 음행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갈까요? 아우, 여기는 이제 지옥 설교를 하시는가 보다. 요즘은요, 유물 진화론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끝나는 줄 알아요. 이게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이 끝난다, 영혼이 사라진다 라는 사고가 익숙해지면 어떠냐? 좀 힘들어도 애들이 죽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걱정스럽잖아요. 애가 얼마나 그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야, 죽고 싶다는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죽고 싶다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달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 예,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야, 이 힘든 세상 뭐 끝나겠지 뭐. 아유, 그 저기 재미없는 뭐 천국 부모님이나 잘 가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이렇게 일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천국 가는 걸 조롱하면서 난 이렇게 살다 갈래. 천국 재미없어. 난 이 땅에 그래도 좀 힘들어도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다 살다가 병 사라지면 어떡할 거야 그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성경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야,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 안 사라져? 그럼 어디 가야 돼? 딱 두 곳이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럼 막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예수님이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곳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지옥 말씀이 굉장히 많죠. 어두운 불못에 영원히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이다. 벌레도 있고. 여러분, 이 벌레가 이제 저기 지옥에 있는 벌레, 예수님이 지옥의 유일한 생물은 벌레 하나 언급하셨어요. 근데 이 벌레가 이제 이렇게 뭐 꾸물꾸물하는 그런 벌레 같죠? 거의 벌레가 이게 헤롯 왕을 창자를 갉아먹은 그 벌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벌레도 죽지 않는데요. 영생하는 벌레가 여러분을 괴롭힐 거야. 이 벌레. 불못.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것은 소금을 고기에다가 이렇게 소금 뿌리면 소금이 쫙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염장이 쫙 돼서 간간하게 간이 들잖아요. 이 살로 이게 쫙 침투가 된다는 걸 말하는데, 불이 소금 친다는 게 뭘까요? 불이 시즈닝을 하기 때문에 겉을 슬쩍 긁는 게 아니에요. 웰던으로, 웰던. 이 열기가 이 뼛속까지 쫙 들어가는, 물론 소금 치는, 그 표현을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고통이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성령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안지 않으면 너 이런 데 가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지옥은요,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아무도 입증을 못해요. 누가 가봤어야지 실험할 수가 있어. 지옥은 어떻게 입증?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믿는 것이지. 지옥 가봐서 믿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옥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혼이 팍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공포가 일어나요. 어, 정말 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 정도 되면 복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음행할 수 있을까요? 남이 안 볼 때 죄질 수 있을까요? 그 즉시 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과 애들의 철없는 여러 가지 조금 고쳤으면 하는 행동의 최고의 치료제, 지옥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전부 동성애가 옳은 줄 알고 동성애 옳다고 하는 뭐 일부 목사들이 있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어서 뭐 말씀도 잘 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동성애와 성전환만 못 끊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우린 죽음 즉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디에 갈까요? 내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기타 여러 곳에서 음행하고 동성애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 너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불신하고 네 쾌락을 쫓은 죄로 너 지옥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을 못 막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세대들이 다 미혹돼서 줄줄이 회개 없이 동성애 음행 계속하다가 한 번 가면 전혀 못 오는 저 지옥의 무서운 곳으로 사랑하는 가족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던져지는데,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될까요? 이 법을 막는 것이 이 시대에 영혼을 구하는 귀하신 사역인 줄 알고 이 사역에 여러분 함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악한 법을 막을 때 서구는 실패했습니다. 가시면 알겠지만 서구의 교회들은 이 법 앞에서 찬반으로 쪼개졌어요. 우리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지만 서양은 이 법을 지지하는 교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 중에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목사 한 수를 받아요. 그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교훈, 늑대 같은 가르침이 일어나서 영혼을 지금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서양 교회에는 엄청 많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시행되죠. 교육마다 포괄적 성교육, 동성애 성당화 교육 시행되죠. 그런 다음에 퀴어 축제라고 해서 주요 선진국 도시마다 5, 6, 7 남방구의 경우에는 그 여름에 봄 같은 날씨에 전부 도시를 막 거의 민망한 복장과 노출로 해가지고 거리를 일주일 내내 활보하면서 밤낮 성폭행과 음행이 난무하는 이 퀴어 축제라는 걸 여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선진국 도시 중에서 이 퀴어 축제가 안 열리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지금 퀴어 축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는 선진국 중에 우리뿐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막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본은 조만간 법률적으로 법원 판결로 동성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늘고 있어요. 대만은 일찍 동성혼이 합법화됐죠. 서양은 아무도 못 막아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지금 역사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에서 한 3,400년 전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고 인간의 책으로 보는 신학이 나왔어요. 이걸 성경에 오류가 있고 성경을 인간의 책임으로 성경을 다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성경 비평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성경 비평신학이 거짓신학인데 이 비평신학은 뭐를 부인하냐, 하나님 말씀 중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걸 싹 부인해요. 그러니까 특히 뭘 부인하냐?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걸 굳게 믿지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다 권능과 능력과 존엄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질서가 있으실 분이지 다 창조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굳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자를 꼭 붙여야지 예수가 예수가 찬양곡에 나오면 할 수 없지만 보통은 예수님을 붙여야 하지 말아요. 네, 우리 정서상. 그래서 예수를 자꾸 인간 예수로 보고 하나님의 창조주에게 붙이는 존엄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오늘 좀 있으면 이번 주 부활절인데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각자 책임이지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이런 식이야. 각자 노력해서 올바로 살면 된대요. 그럼 뭐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다 구원이 있게 돼요. 오직 예수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만 구원이 있는 이유는 대속 위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를 뒤집어 쓰는 방법 이외에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속을 믿지 않아요. 윤리 실천으로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속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구제하고 윤리 실천하는 데만 전념하는,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부활이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어때요? 사실보다 의미가 중요하다니까.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렇게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실도 중요해요. 저는 부활을 한 게 안 한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부활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부활도 중요해요. 딱 이렇게 해야 돼. 교활한 말로 우리의 믿음을 싹싹싹 허는 말이죠. 그게 자유주의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안 믿어요. 부활이 새 삶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참된 부활은 예수님은 불멸의 몸을 입고 지금 하늘에 계셔요. 아멘.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뭘 입어요? 불멸의 몸을 입습니다. 아멘.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안 썩는 부분도 있지만 몸 곳곳이 사는 동안 염증 같은 거로 썩고 있어요. 이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오직 불멸의 영생의 능력만 불멸의 몸을 입어요. 불멸의 몸을 사는데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영생 불멸의 옷, 부활의 몸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입을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준다니까요. 교회 왜 와야 되냐? 불멸의 몸 얻으러 와야죠. 응? 이 불멸의 몸을 얻는 이 영생의 약속 때문에 좀 힘들고 고단해도 인내하며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그래. 윤리만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들도 사라지고 전도도 사라지고 나중에 성전환을 금지하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각자 소신에 맡겨버리는 이런 엉터리 신학이, 거짓 신학인 성경 비평 신학이 나온 것이에요. 자, 이런 거짓 신학, 성경에 오류 있다는 신학 받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이게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이게 신학교에 퍼진 것이, 그 서구 신학교의 80, 90%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 믿는 복음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는 정통주의, 개혁주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비평신학이 확 퍼져 있는 유학파가 아니고 성경 믿는 신학이 있는 토종파신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토종신학교가 현재 가장 안전합니다. 해외에서 배우고 오셨다 하더라도 성경을, 무엇성을 믿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 성경을 완전 무화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지요? 믿지요? 눈에 흔들림 없이. 그럼 우리 편. 당황하면서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러면 곤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완전 무화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한민국 이법을 막는 데 성공해 오고 있는데 원인을 따져봤더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막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다 있는 거예요. 경상도 맞는 줄 알았더니 호남에도 있는 거예요. 전라도에도. 그래서 차별금 막는 집회하면 호남에서 더 나오는 것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도 나오고 국힘당 지지자도 나오는 희한한 현상이 10년, 15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원인을 살펴봤더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성경 믿는 신앙을 심어주신 거예요. 뿌리를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무려 1,500명, 2,000명 왔는데 전부 성경 믿는 보수적인 신앙을 탁 가지고 와서 아이 뭐 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과 중국과 인도에는 비평을 받아들인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믿음이 다 우리만큼 세지 않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믿는 신앙이고 유지하는 거 우리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학파들이 중간에 30년도 하고 50년도에 우리도 비평을 받아들이고 자유주의를 받아들이자 운동이 있었어요. 그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전도사들과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성경비평을 아유 성경비평을 가리키든 성경의 진리를 가리키든 다 학문의 자유 아니에요? 학문의 자유 내둡시다 이러면 망해요. 학문의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공동체고 고백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가진 것은 이단 신학을 가진 것은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학문의 자유 없습니다. 신앙에는 이단 신앙의 자유 없어요. 같은 고백을 하는 분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신학교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차별금지법 성역명 막아내고 기회축제도 막아서고 있는데 원인이 성경 믿는 신앙을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천창해 보여도 대한민국의 이 신앙이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성경 믿고 기도하고 날마다 수요일마다 이 정도 예배가 보이고 뜨겁게 예배하는 데 다른 나라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명이 있겠지요?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이 꼭 차별금지법, 성혁명, 퀴어축제 완전히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처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법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퀴어축제 대회 해마다 모이는 규모가 작년에 30만 나왔어요. 작년 말엔 100만 나왔고 올해 또 땡볕에 대회가 열릴 거예요. 아, 왜 땡볕에 열어요? 이래서 쟤들이 땡볕에 하니 우리도 그날 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땡볕에 막 열기여도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네, 퀴어축제 반대대에서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비평 신학을 막아내고 신학교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리 물어보면 몇몇 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면서 해외에서 배운 걸 막 자랑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막 듣기를 괴로워하는 전도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건 교회 가서 강단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왜 가르쳐요 도대체?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교수님 아우 아주 지식이 고결하신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성경에 오류 있다고 한번 강의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떡하실까요? 얼굴이 하얘져서 도망가요. 성도들이 성경 믿는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쫓겨날 걸 아는데 왜 앞으로 목사님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못 가르치는, 성경을 온전히 믿고 가르치고 기도 열심히 하는 한국의 각 교단과 교파의 신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혹시 목회의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훈련을 받게 될 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한 말씀으로 굳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교 가서 신학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는 강의가 한 200개 있습니다. 차바아에 유튜브 열고 차바아 이렇게 치시면 보이셔요. 그러면 이제 구독이 이렇게 있어요. 구독. 구독을 이렇게 꾹 불러주시기를.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감동이 오는 거 있으면, 요즘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야 되냐? 카톡을 통해서 부지런히 동영상을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도 시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운동협회. 길지요? 줄여서 성수협이라고 그래요. 성수협. 주문진 수협 아니고 성수협. 성수협을 치시면 또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짓 신학을 가리키는, 경계하는 신학 강좌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아 이거는 이상한 거구나 아니구나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제 짧은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경 말씀으로 차별금지법을 이론을 이기는, 이렇게 성경 말씀 증언 사역이 있어요. 그건 제가 성경 강론을 해드리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은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이래서 세 글자예요. 차이성. 차이성도 하시는 김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네, 마지막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경 믿고 기도하는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신앙으로 분열 없이 연합해서 깨어 일어나 우리 교회와 아이들을 망치는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 동성혼 소송 막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참교회들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따라 기도하여 부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거짓 신학 학문들을 상대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충분히 하지 못한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과, 서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싸움을 외면해서 졌어요. 우리는 싸움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평신학을 대적하게 하시고 신학교 교회 선교지에서 거짓 신학이 가르쳐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 믿고 기도해서 부흥의 은혜를 얻어서 한국교회로 지키고 무너진 세계교회의 회복을 돕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